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오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어제 오후 협상 테이블에서 만났습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 선언에 SM 주가가 크게 뛰자 양측이 출혈 경쟁을 멈추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카카오는 오는 26일까지 SM 지분을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고 있습니다. SM 지분의 35%를 추가로 사들여서 하이브를 누르고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입니다. SM 주가는 카카오의 공개 매수 선언 이후 16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15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주당 14만 7,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SM 주가가 15만 원 안팎에서 유지되면 공개 매수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주주 입장에선 같은 가격이면 굳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공개 매수에 참여하기보다 장 내에서 파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양측 경영진은 어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지분 경쟁은 멈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공개 매수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주가를 17만 원 또는 18만 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누가 SM의 새 주인이 되든 막대한 자금 출혈로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 금융당국이 위법 요소가 있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고를 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와 하이브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양측이 공동 경영 방안을 마련하거나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이브가 카카오의 투자를 받아내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의 발인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고인이 남긴 이 대표가 원망스럽고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고 했던 말에 대해서 유가족과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영정 사진을 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구 차량에 시신을 옮긴 뒤 가족은 허리 굽혀 인사하고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모 실장 발인식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빈소를 차린 뒤 하루 만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빈소를 차린 어제 저녁 몇 시간 동안에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후 1시쯤 도착했지만 7시간 가까이 조문을 못했습니다.
유족 측이 이 대표 주문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워낙에 경황이 없는 상태였고.
유족분들이랑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시죠.
유족은 이 대표 주문을 거부했지만 계속 버틸 수 없어서 맞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오지 마라 해준다고 해서 안 오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셨는 거죠.
친구들은 죽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달 전에 만나서 술 먹고 할 때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건데 그 후에 뭐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까지도 별 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료들은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받는 게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잘못으로 집회 가도 연금이 끝날 거고 자기 개인적으로 해도 연금이 끝날 거고 병원 끝나면 자녀들이 맞아요. 가족들이 맞아요.
실제 유서엔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며 수사 관련 이재명 대표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적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강제 동원 배상안을 두고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말을 맞아 오늘 서울시청 앞에선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정 기자, 집회가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약 2시간 전에 시작한 집회는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참가자들 발언이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오늘 집회는 시민단체 600여 곳이 야당과 뜻을 모아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만 명가량이 참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을 피해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사죄와 가해 기업의 배상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 바로 이것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해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엄중히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나흘 전 직접 국회를 찾아 배상안 무효를 주장한 양금덕,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도 오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죠. 지지자들도 함께 모였다고요?
네, 어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 빈소를 찾았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집회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집회 참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을 든 지지자의 모습이 집회 현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선 피해자들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센데 일본에서 외무상의 황당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총리가 아닌 외무상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다음 주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발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합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일본 의원의 질문이 계속되자 답한 내용입니다. 강제 동원 배상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을 내놨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를 수용한다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해법안 발표 이후 일본은 강제동원에 대한 공식 발언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중의원 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내부 여론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시다 내각의 정치적 기반인 우익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우리의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라며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대신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나가온 만큼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화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리산 부근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불로 소방당국이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 중에 있습니다. 화재 사고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중턱부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헬기가 가까이 가자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지리산 부근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불로 소방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20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아직 민가로는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주민 4명을 급하게 대피시켰습니다. 불길이 잡힌 집안이 온통 새까맣습니다. 바닥과 벽, 가전이 모두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쯤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난 불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모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상태로 판단된다며 경찰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불과 까만 연기가 건물을 삼켰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드러난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 고양시 가구공장에서 난 불은 6시간 만에 잡혔고 공장 3개동을 완전히 태웠지만 다행히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라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서울 하늘이 오후 들어 한결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봄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와 황사, 국외 유입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심 속에서 나오는 먼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업체 단속 현장을 김서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금속 도장 공장. 마모된 금속 파이프 위로 하얀 가루가 가득 쌓였습니다. 사업장 내부 방지 시설이 미처 빨아들이지 못하는 분진 가루가 창문 밖으로 그대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진력이 딸리다 보니까 일부가 집진이 안 되고 있고 집진 용량이 굉장히 부실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의 한 대형 공사 현장.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고농도 질산 화물이 기준치의 4배를 훌쩍 넘게 배출되는데도 현장에선 이를 빨아들이는 집진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집진기하고 간이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현장에 집진기 어디 있어요?
집진기 지금
방진막조차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밖으로 유출되는 건설 현장도 적발됐습니다. 노후 경유차들도 단속대마다 단골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엔진에 부착된 매연 저감 장치를 주기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불러오는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물질인 질산화물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구멍 뚫림, 청소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1급 발암물질, 성면을 엉터리로 철거하는 학교의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후 추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10년 넘게 성면 철거 현장에서 일한 이들은 서류상 제대로 공사가 끝난 곳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성면 철거 공사를 마친 서울 용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초 공사 보고서에 성면 잔재물 검사 사진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성면 철거 공사를 한 다른 학교 보고서에 같은 사진이 등장합니다. 하남의 한 초등학교와 서울 동작의 한 중학교도 사진이 같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초, 중, 고 일곱 곳에서 중복되기도 합니다. 성면 잔재물 검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겁니다.
중복사용이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의도가 있다고 파악을 해서 고발 조치에 들어간 거거든요.
서류 조작이 걸리자 업체 대표 김모 씨는 재빨리 폐업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로 넘어가 다른 이름으로 업체를 열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겨울방학에 또 서울의 여러 학교 계약을 따내 수억 원을 벌었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표자도 바꾸고 경포학교 전부 다 저희가 일을 한 걸로 아는데.
사실상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또 일거리를 준 겁니다. 성면 관련 경력 16년 전문가 황경욱 씨는 실제 철거 현장에선 문제가 더 많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 공간은 교실이라고 칩시다.
아, 천장이 실제로 다 이게 성면 텍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면을 철거하려면 그 조치의 첫 번째가 비닐로 보양하는 겁니다. 비닐로 애들로 싸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주복처럼 생긴 하얀색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개인 마스크를 쓰고 작업자 안에 들어가서 성면 텍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깨지지 않게 한 장 한 장 제거하는 것이 해체 제거 작업 시작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음압기입니다.
음압기?
음압기. 이 음압기는 해체 제거 작업 중 행여나 비산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정작 규정은 느슨합니다.
저희가 노동부에 착용하지 않은 것을 저기 진정을 내니 결과가 착용을 권장한다. 권장한다. 네. 권장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심각한 건 가장 엄격해야 할 성면 철거 후 공기질 측정 규정입니다.
송풍기 등을 이용해서 반드시 성면 먼지를 비산시킨 다음에 측정해야 됩니다.
이게 송풍기잖아요. 이거 엄청 세네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그냥 책상용 선풍기잖아요.
예, 현장에서 이걸 씁니다.
아니, 그럼 엉터리잖아요.
노동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답니다.
지난 겨울방학 서울에서만 170곳 넘는 학교가 성면 철거 후 공기질 검사를 한 번에 합격해 정상 개학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이런 식이었다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만일 성면에 노출되면 증상은 바로 나타날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잠복기가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성면폐증, 폐암, 이런 성면 질환이 다른 병들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폐기능 저하로 인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합병증이나 다른 병이 유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 과정도 좀 어렵고.
이렇게 위험한 공사를 허술하게 하는 이유, JTBC를 찾아온 한 성면 철거업체 사장은 교육청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공사 일정 기간을 잡고 협박을 합니다. 소위 뭐 갑질이라고 하죠. 해체 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입찰을 받으면 학교 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최소 3차, 4차까지는 갈 겁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등교하는 아이들입니다.
모두 다 어느 정도 성면에 노출이 됐다고 보시나요?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면 제가 맞다고 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 그동안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만큼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VB는 기술 벤처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한 전문은행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돈 270조 규모의 대형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위기가 노출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파산했습니다. 앞서 SVB는 매도가 가능한 채권 210억 달러를 내다 팔았고 그 과정에서 18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미국 스타트업의 신규 자금이 줄고 SVB로 들어가는 예금도 줄어들어 취한 고육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뒤 SVB의 주가는 60%가량 폭락했고 예금 인출도 줄을 이으며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당국이 인당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의 예금을 보호하지만 그 이상을 예금한 고객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줄도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All our money is in the bank. I don't know how we're going to do our payroll. I don't know what we're going to do now.
SVB가 기술 전문 은행이었던 만큼 이번 위기가 대형 은행 등 금융권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오는 21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이번 사안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네, 오늘은 잠 못 드는 밤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는 주말에 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잠 못 드는 밤이곤 한데.
네. 고민이 있죠.
고민 있습니까?
무슨 아이템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항상 하죠.
그렇죠. 고민이 많죠. 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어제 이제 드라마 때문에 잠을 좀 못 잤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학교 폭력을 다룬 요즘 워낙 화제가 되는 이제 드라마 더 글로리 이제 파트 2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으니까 공개 직후에 넷플릭스 서버가 잠시 멈추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밤새서 몰아보겠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중의적인 의미로 잠 못 드는 밤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드라마가 재밌다는 얘기기도 하고 또 우리 현실의 학교 폭력이 그만큼 심각하다 그런 뜻도 이제 되겠죠.
아,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 1 전 에피소드 1부터 8까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제 벌어졌던 학교폭력 사건들을 떠올리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드라마에서 이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였어 이렇게 많이 반응을 했었죠. 드라마 속에 이제 이런 장면 나왔습니다. 이제 뜨거운 고데기로 피해자를 이제 괴롭히고 화상을 입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17년 전에 한 중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서 다시 한번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네. 뭐 이렇게 드라마 자체가 흡입력이 있기도 했고 또 파트 1이 공개되고 나서 이제 어제 파트 2가 나오기 전까지
네.
유명인들에 대한 학포 사건이 계속 터졌고 고발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사퇴를 했었죠. 아들 네.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서울대에 진학을 했지만 이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학교 폭력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법적 분쟁에 대한 물음표를 우리 사회에 던졌잖아요.
네.
저희도 뉴스룸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정순신 변호사 측은 아들의 전학을 이제 막으려고 집행정지 신청만 이제 세 차례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더 피해자를 궁지에 몰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더 글로리 파트 2에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그렇죠.
측면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김은숙 작가가 학폭이란 이런 민감한 주제를 드라마 주제로 썼다.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작년 제작 발표회 때 김은숙 작가가 이제 본인도 고등학생 학부모여서 이제 학교 폭력이 화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두 번째 충격이었고 너무나 지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확 펼쳐져서 곧바로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네. 박진규 기자도 자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런 질문 받으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좀 싫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랬군요. 그럼 그 딸의 질문에 대해서 김은숙 작가의 결론은 뭐였나요?
예, 사흘 전에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더 글로리를 쓰면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죽도록 맞고 오면 해결 방법이 있겠더라. 가해자들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갈 돈이 저에게는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 작가가 한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나 부모들이 다 자기처럼 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드라마 속 피해자처럼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을 응원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문동은의 복수가 펼쳐지는 장면에 시청자들의 응원을 보내기도 했고
네.
또 통쾌하기도 했을 텐데 하지만 사실 이건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작가도 말했듯이 현실은 또 반대니까 이제 현실을 좀 다시 제대로 봐야 할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제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 공감대가 높아져 있습니다. 학폭이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간 대책이 잘 먹히고 작동을 했으면 더 글로리는 이제 나올 수 없었겠죠. 교과서적인 결론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정말 정치권, 정부, 교육계, 어른들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드라마가 끝나도 사실 여운이라든지 상처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적극적인 대처가 나올지 저희가 한번 같이 지켜보고 취재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죠.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감미로운 음색에 귀가 호강하고 폭발적인 가창력에 마음이 또 웅장해집니다. 팬텀싱어 3의 우승팀이죠.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테너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일몬도 유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셀라미아 돈나 라포르사 델 레온데 델 마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테너 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케벨라 코사 나이르나 탈 솔레.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바리톤 정민성입니다.
라쇼 기오비앙가.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6개월 만에 새 미니 앨범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앨범명이 The Alchemist, 연금술사.
네.
금을 만들겠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저희 목소리, 네 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작은 아름다운 원소가 돼서 각기 다른 음색이 만나서 하나의 연금술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음악을 들려드리겠다라는 의미로 The Alchemist라고 이렇게 테마를 정했습니다.
제가 앨범 노래를 3월 8일에 이제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쫙 다 들어봤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타이틀곡 Fire.
네.
막 두둥두둥 이러면서 약간 몸에 불이 막 생기는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곡이더라고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Fire 어떤 곡인지.
더 파이어라는 곡은 네, 이번에 저희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굉장히 힘차고 이 어려운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가자라는 그런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가 담겨있는 네,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훈 씨가 파이어 메인 파트 발음 아이디어를 냈다. 발음 아이디어는 뭡니까?
이게 첫 소절이 이제 저희가 럼 빠바바바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성악을 전공했다 보니까 R 발음을 굴리는 특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힘차게 내보려고 흐럼 이렇게 하면서 앞에 흐와 R이 굴려지는 발음을 이제 했는데 그걸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형들이랑 뭐 작곡가님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 네.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단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마무리는 겸손하게.
네, 그냥 열심히.
한 구절 좀 저희가 초청해서 들어봐도 될까 싶어서.
네,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타이틀곡은 Fire 들려드릴 텐데 아니면 혹시 그 럼을 한번 해보실
아직 제가 예. 그 혀를 잘 굴릴 수 흐럼까지 될지는 흐럼? 네.
그냥 흐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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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
네네
그다음 럼 빠바바밤 빰 요것만 해주시면
럼 빠바바밤 빰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미 그걸로 그 딱 포인트를 지금
앨범 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럼 빠빠빠를 언제 제가 들어가야 되죠?
저희가 부르고 나서 사인을 손짓을 딱 드리면 같이
럼
빠빠빰
빰
빰빰빰 요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면 좀 서포트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죠.
네. 시작. 더 부딪혀 넘어져 무너져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Rum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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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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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 Rum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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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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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
오. 너무 자연스럽게 네. 잘 들어와 주시는데요.
어제 열심히 들었어요.
아, 네,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약간. 긴장하시다가 네. 지금 뭔가를 해소한 기분이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좀 그런 기분도 들고 네. 마음에 지금 파이어가 켜지고 있습니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참여해보니까 또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라포엠의 노래를 좀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힘을 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으세요.
좋은 말, 힘이 되는 그런 가사들을 네. 저희가 자꾸 이렇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팀명이 라포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노래하는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딱 그런 팀명과 굉장히 잘 맞는 가사를 고르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커버곡들도 많이 하세요. 재해석하는 커버곡들이 많은데
혹시 왠지 또 시키실 것 같아서
역시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채우 씨가 방송을 잘 하시네요.
아이브의 네. 러브 다이브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난 그 마음을 좀 봐야겠어
난 stick 막아라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 더 빠져 깊이
넌 내게로 난 내게로
숨 참고 love dive
오 느낌이 달라요. 중후한 네. 느낌이 나요.
네, 약간 저희는 산뜻하게 하려고 했는데 중후한 느낌이 나요.
아무래도 그거는 장원영 씨가 이렇게
그렇죠.
안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맞아요.
느낌이 또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아까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실 이거는 아직 공개를 조금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짧게 Flowers라는 곡인데 바로 그냥 들려드리겠습니다.
Love me better than you can.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aby.
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저희 처음 불렀어요, 여기서.
어, 진짜요? 네. 네 분 되게 노래 부르실 때 눈 마주치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실 때 네.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어, 아, 그게 또 중창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매력입니다. 아, 왜 본인 말씀하시고 부끄러우세요?
부끄럽네요.
알겠습니다. 아. 팬텀싱어 3에서 이제 우승자. 이제 팬텀싱어 4가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예선에 참가하신 참가자 싱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같이 함께 했던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네. 옛날에는 참여자였다가 네. 우승을 했고 이제 심사위원으로 돌아오니까 기분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순간인데 반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저희가 앉아 있는 자리가 바뀌니까 응원도 하게 되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팬텀 싱어 4가 네. 좀 더 치열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면?
와, 엄청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시즌 1, 2, 3까지 하면서 너무 많은 음악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곡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4에서는 또 어떤 장르와 어떤 음악을 더 할 게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기대도 되고 그리고 팬텀싱어 시즌이 또 계속 돼야 또 저희가 하는 이 음악 장르 자체가 또 주목을 더 받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뭐 5도 나오고 6도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활동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곧 이제 투어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라포엠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하고 재미난 무대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같이 음악 안에서 같이 즐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뉴스룸에서 전해줬으면 하는 라포엠의 소식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라포엠이 해외에서 터졌다.
라포엠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
러브콜 쏟아져.
요런 헤드라인.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채원 씨의 바람대로. 네. 라포엠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받는 K 크로스오버의 열풍이 불어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일전에서 대패한 WBC 야구 대표팀이 세계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구 선배들은 졸전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대표팀은 경기가 없는 오늘 당초 예정된 훈련 대신 휴식을 취하면서 남은 경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최종혁 기자입니다.
도쿄 참사라 불릴 정도로 참패한 대표팀을 향해 야구 선배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어떤 그 자괴감도 들고 너무 속상하고 제가 본 경기 중에서 아주 최고 졸전이다.
김성근 전 대표팀 감독도 비참했다며 상황에 따른 투수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2회까지 삼진 5개를 잡아낸 김광현이 3회 들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투수 교체를 좀 늦는 바람에 제가 좀 운영에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득점에 실점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닝에 또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승기를 넘겨주는.
일본 언론도 한국이 3회 초 양의지의 투런 홈런과 이정우의 적시타를 앞세워 3점을 먼저 뽑으면서 소극적인 투구로 바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투수 10명을 쏟아부었지만 안타 13개와 4사구 8개로 난타당했고 4-13으로 패했습니다. MLB.com은 한국은 일본 타선을 잠재울 투수를 찾지 못했다며 어떤 직구와 변화구도 일본 타선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당초 일정과 달리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당장 훈련보다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과로 한국 야구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 리그는 주력 투수가 거의 외국인 선수라며 자국 투수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투수들은 구속이 150km를 거의 넘는 반면 우리 투수들은 평균 140km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과 모레 체코와 중국을 반드시 잡아야 8강 진출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JTBC 최종 획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은 오전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얼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